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 말씀 조금 길은 편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만 아니요 폐하여 불리는 주마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서 가루를 나눠 그들의 위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느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돌아가지 마소서 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반드시 그들이 이것을 내게로 가져가도록 내가 그들을 던져니 이 송아지가 나오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의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가라 하매 내 의사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경관 같이 불평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더라.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썩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저렇게 하신 세계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나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느니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다같이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서 오늘 계속 출애굽기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읽은 대로 이 본문은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또 백성들과 지도자 아론은 모세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는 것은 그들이 대면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진에 가까이 이르러 눈앞에 일어나는 광경을 본 이 모세가 한 행동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대노했고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버렸습니다. 여기 모세가 대노했다라고 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앞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다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쓸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겠다 말씀드림으로써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어서 깨뜨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한 짓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질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의 상징적이라는 의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 죄 이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죄를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죄 이후에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 죄 이후의 태도를 우리 인생의 결정단단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이후에 죄 진 이후에 그들의 반응과 태도인데 자, 어떤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옵니다. 레위지파들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숨기고 변명합니다. 아론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도륙당한, 살륙당한 3천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귀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14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룬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34절에도 말씀하셨고 35절에 하나님이 침해 그 친단 말이 역병과 기근을 내렸다는 말로 영어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친 것이 아니라 그 대가와 보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론의 변명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 없는 변명은 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대답이 참 놀랍죠. 뭐라 합니까? 이것이 곧 인간이 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떤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자 아론은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게 금을 주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자, 아론이 했어야 할 대답은 뭐입니까? 죄가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대신 모세에게 뭐랍니까? 내 주여 화내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다루시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시고 죄를 고백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의 문제를 흐리고 있습니다. 아론은 마치 아담이 범죄 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론은 아담아 아담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자고 아담을 어디 찾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정체성을 묻고 있잖아.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준 여인이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 그리고 하와는 그 책임을 뱀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사울왕도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제사장은 진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간을 취하는 가장 자연적인 태도가 바로 이건데 뭐냐? 죄에 대한 전가, 책임 전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은 나 역시도 뭐다? 희생자다. 피해자다.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축소하고 책임과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요? 자기 보호죠. 백성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심지어 기적처럼 송아지가 붕 나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아, 부모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내 남편을 못 나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런 모든 핑계와 전가를 동원하죠. 아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의 악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론이 무엇을 극대화하고 무엇을 최소화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는 백성이 한 일에 대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것이 이제 32장 1절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완벽하게 축소시키고 생략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죠. 32장 1절의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산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모세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팩트였어요. 그래서 1절은 백성이 아론에게 한 일이고 2절부터 6절은 모두 아론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24절 한 줄에 자기가 한 일을 축소하고 자기의 보호하듯 자기는 빠져나갑니다. 자신은 백성에게 금을 가져오라 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는데 금송아지 영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죄입니다. 불이 심판받아야 합니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퉁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말합니다. 죄는 불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죄는 저지른 일입니다.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신약에 와서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법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백하는 것이 미법으로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의 희생자라는 그런 거짓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범한 것 그것과 어울리지 말고 억울함이라는 핑계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죄악을 숨기려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대조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예를 들어서 책망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야? 당장 데려와. 죽어마땅한 놈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말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시 어떡하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죄를 덮으려는 마음은 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변명은 공동체의 혼란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 또는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랬다 그래서 회피하려 하지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바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고백과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백성들의 회개 없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자, 백성이 어떻게 하다? 방자하다 말합니다. 이 방자하다는 단어는 그 히브리 파루아라는 어근에서 파라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는데 풀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풀어놓다. 근데 방자함이란 본래 의미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이 벗어져서 내끼듯 되는, 그래서 풀어진 도적 상태를 말합니다. 풀어져 버린 도덕적인 상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모세가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의 행한 우상숭배 행위가 성적인 난잡함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각각 이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NIV에서는 통제를 벗어나서 제멋대로, 그래서 out of control, 그리고 RSV에는 해이해져서 had broken loose 이렇게 번역해놓고, 그리고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어감 그대로 그들이 벌거벗었다, 내끼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좀 더 의미를 구해서 그들이 간음하고 성적으로 범죄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이 백성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하고서 자연적으로 성적 타락으로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 이후에 행하는 광란의 그런 축제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당연히 원수에게 모여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수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를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핑계로 또 그런 메시지 갖고서 애굽에 출애굽했는데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 섬기던 신 아피스라는 그런 송아지 그 금신상을 섬기는 일을 알게 됐을 때 당연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롱하죠. 퍽이나 뭐 뻑적지게 나가더니 우리랑 똑같은 짓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면 경건하게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언제든지 찾아오는 결과는 원수에게 혹은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면에 뉴스에 관계된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교회가 원수에게 어떤 조롱거리가 되는지 드러나는 모습들은 왕왕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방자함이다. 이런 사실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슈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대조적으로 하나 볼 때 회개 없는 자의 비극은 뭘로 묻혔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숨기고 공동체를 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어떻게 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뭐요? 즉시 심판받고 꼬꾸라지고 그 영혼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즉각적이고 무서운 심판을 불러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죄를 가볍게 여길 때 그 공동체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보다 죄를 고백하는 자, 그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지 아냐?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레위 지파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은 모세는 진영문에서 외칩니다. 그 진영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혹은 누가 여호와를 위하겠느냐? 이 말을 때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일방적으로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오라 하지 않고 누가 그런 사람 물어서 확인한 다음에 그들 자신 앞에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함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에 해당한 자는 우상숭배를 참여하지 않은 자들, 비록 우상숭배에 참여했을지라도 즉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여기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 자신이 다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명을 건 선택과 결단의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즉시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고 느껴졌는지 한번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고 한번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깨뜨렸던 돌판, 십계명의 돌판, 그걸 보았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마시는 것, 아론에 대한 모세의 무서운 책망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죄하는 은혜를 바라보며 이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상황, 지금 이때의 상황이나 지금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단단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뭐라고요? 야, 정결함이 있고 회개하고 다시 나와 함께 나가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묻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450대 1로 그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지만은 오늘날 선택하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사 끝자락에 여호사는 나와 내 집은 여호만 섬기느라 너희도 선택하라. 선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립주의, 나는 평화주의자, 나는 중립이야.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결단들은 굉장히 오늘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용기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자신에게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 근데 죽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살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사례보다 한층 더 가혹한 살육하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딱 모세 앞에 나와 보니까 이런 요구를 할 줄 알았다면 나오지 말을 걸. 그런 생각도 하고 후회도 했을 법하지 않겠어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모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묘사해 보면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이 명령이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그걸 지시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모세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대면했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하죠. 이 명령은 모세의 분노로 얘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 일과 3천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한지 옳은지 그런지 여부조차 우리 자신이 판단하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맞고 동의하면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행동이 옳고 의로운 것입니다. 헷갈려요? 하나님 성품이 의롭기, 옳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옳고 의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네. 하나님의 회로를 재현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성이 의와 불의를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 옳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해.
아멘.
못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은 죽임을 당한 이들은 다 이 죄악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하산에서 금송아지를 불살르고 이런 일련의 문책을 조치를 단행했을 때 그때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던, 회개치 않았던 그 대상들이었을 것이다. 우상숭배 중보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역시도 주장하기를 처음부터 사태의 현장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전체 백상을 우상숭배를 끌어들인 적극적 주무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편 범죄자들은 잔인할 만큼 철저히 응징하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안타까움을 초월해서 특히 우상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추석이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죄악의 뿌리는 홀이라도 남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와 회개치 않은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29절에 이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했은즉, 그지?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혈연보다 하나님을 우선했고, 감정보다 거룩을 선택했고, 타협보다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제자도로서 그렇게 삶을 따라간 자들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혈연보다 하나님을 우선이고, 감정보다 거룩을 선택하고, 타협보다 순종을 선택한 삶의 모습.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의대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내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거룩은 타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맺은 그 어떤 관계에 우선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관계에 우선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요?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타협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편 선자가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모세는 이제 죄의 문제는 결국 중보자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를 30절에서 35절 보여줍니다. 자, 모세는 이튿날 백성에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올라가겠다. 그 3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이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느라. 모세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죄에 기록한 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의 죄를 사해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대답은 3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은 이 기록한 책은 다른 곳에는 어떤 의미로 표현되면 생명책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행위로, 행위가 담긴 책, 하나는 생명책. 그래서 시편 56편이나 69편이나 시편 139편, 다니엘서 12장, 빌립보서, 계시록 3장 5절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창세전에 기록된 것으로 사실상 중간에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계시록 3장 5절이나 계시록 22장에서도 지워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책에 지워달라 하는데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모세가 영웅적인 헌신이 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대속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족한 중보자로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의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해냈죠. 이것은 장차 오실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귀를 들으시고 또 다시 그들을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의 대조를 보여줄게요. 회개의 모범이 된 게 뭐냐? 바로 니느웨 성경입니다. 그죠? 자, 요나가 사명적 존재로 부르신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순종하고 갔어야 하세요? 안 갔죠. 뺀질되다가 결국은 배에서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를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고 그리고 3일 주야를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육지에 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죠.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거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예,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제 방정권 밑에서 시원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방정권이 이제 없어지는 모습 통해서 진노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그 분별치 못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물음표를 남겨놓고 요나스가 맞춰줘요. 그때 보면은 그 결과가 뭐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악한 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한 자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공동체는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돼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설교가 끝날 때쯤 됐습니다. 선데이스쿨 공부할 때 우리 서권사님이 난 질문이 있어요. 왜 아론은 살려졌습니까? 자, 이따가 묻겠습니다. 제가 왜 살려졌는지. 자, 본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에 서겠는가? 너는 누구 편에 서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는가? 죄를 변명하는 아론의 편에 서겠는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백성의 편에 서겠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를 숨기는 편에 서겠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한 레위 지파의 편에 서겠는가? 모세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편인가? 다윗과 니느웨처럼 회개하는 편인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마치 불의와 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죄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 죽은 사람이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에 조롱과 멸시를 받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뭔지를 처절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만족시켰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하면 다른다.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뜻,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에 설 분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가?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과 예화가 많이 있죠. 그 남북전쟁 당시 늘 링컨이 자기 집무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깃발을 세우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있는 부관들과 그들은 안심합니다. 왜?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니까? 링컨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나와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누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